함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아니라 누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있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식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예배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오늘 나온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냥 편의상 다니엘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명령을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귀족이나 왕족들, 그 중에 총명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뭐 지금 이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초강대국이죠. 그 당시 이제 저쪽을 다 정복했던 초강대국인 이 나라는 그냥 단순히 부수고 다 진멸하는 정책을 피지 않고 나름 이제 친화 정책을 피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이런 친화 정책을 피는데 이제 그 일환으로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 5절을 쭉 보면은 이제 환관장에게 왕족, 귀족 및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훈련시켜서 이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이 소년이란 단어를 히브리 뜻을 찾아보면 아주 이제 갓난아이서부터 10대를 다 통틀어서 하는 단어가 이 소년이에요. 어떨 때는 갓난아이에게, 어떨 때는 이제 10대에게.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 젖된 아이는 아니었으니까 10대의 나이였다라는 거죠. 다윗도 10대였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10대의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은 교회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사역인데,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도와주는가가 부모에게,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고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10대를 잘 보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훈련이 잘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우리가 속담에 결성식품 나무는 떡잎도 다르다고 다니엘은 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데려옵니다. 근데 우리 말씀 한번더 볼까요? 그 위에 1장 5절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아멘. 이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이 바벨론의 이제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이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는 훈련의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을 취했냐면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해서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냥 환관장에게 그냥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이게 아니라 앞에 보면 뭐라 지정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목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것 먹여서 얘네들 훈련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지정해서까지 지목해서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해서 자신이 먹는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를 먹게 해서 이들을 훈련시켰을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이 초강대국이잖아요. 최고 엄청난 이 초강대국의 왕이 먹는 음식은 뭘까? 그가 먹는 포도주는 어떨까? 뭐 우리가 상상은 못하겠지만 먹어볼 순 없겠지만 상상해보면 아주 전 세계 통틀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먹었겠죠? 뭐 요즘으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 정도 할까? 한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포도주 한 병에. 가장 비싼 음식은 뭘까? 뭐 캐비어? 이 500g에 재료값만 한 1천만 원 한대요. 어떤 수박 한 700만 원짜리 수박도 있대요. 그리고 한 33만 원 하는 햄버거도 있대요. 뭐 이런 음식들. 뭐 요즘 세간에 잠깐 이슈가 됐던 빌 게이츠 휴가 혹시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보내는데 요트 임대료만 51억이었대요. 3천억이 넘는 요트를 일주일 동안 빌려서 쓰는데 임대료가 51억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1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7만 5천 원쓴 거랍니다. 빌 게이츠가 51억 쓴게 10억 가진 사람이 7만 5천 원쓴 거래요. 이 사람 재산이 한 80조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거보다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 음식을 먹고 그 포도주를 먹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무엇을 먹느냐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에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연관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빌 게이츠가 이 51억 추가비로 51억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지구 어떤 반대편은 500원이 없어서 굶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변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죠. 더 고급스러운 거, 더 좋은 거.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잘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죠. 10대의 나이에, 그것도 3년이라, 3년 동안 훈련시킨다라고 느부갓네살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3년 동안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를 배운다.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삶의 스타일들을 배운다. 그럼 어떨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학문과 언어를 주입시킬 뿐만 아니라 이 음식들을 먹은 걸 통해서 얘네들 자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속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이는 거는 다른 걸 이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20대의 나이, 그렇지 않겠어요? 10대의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초호화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면서 자란 이 아이들이 이후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그의 방식대로 복종하는 총명 아주 뛰어난 종이, 일꾼이 될 거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음식, 아주 좋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뛰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주는 좋은 점들에 우리는 취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지, 이것이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야지 되는 거지. 라고 할 만큼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죠. 좋은 음식 먹는 게 나쁩니까? 좋은 포도주를 먹는 게 나쁘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 어떤 영향력이 오고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면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 말씀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왕의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를 먹는 것이 뭐랍니까? 자기를 뭐 하는 거래요?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이 왕의 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자기를 더럽히는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뜻을 정하는 건데요. 이 뜻을 정하다라는 게, 아, 나 오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아, 나 오늘 이거 먹지 말아야지. 아, 나 오늘 이거 해야지.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단순한 결심이나 어떤 계획을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의 중심에 어떤 목적을 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말씀을 담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4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아버지의 계명을, 훈계를 너희의 마음에 담아 지켜라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담다라는 말은 우리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건 단순히 내가 이거 이렇게 하겠다, 아, 나 이거 먹지 않을래요, 이게 아니라 다니엘의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영향력이 어떠한지가 중요한데,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봤을 때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뭐 어떻게 그 잘못된 일이라고 이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라고 여겼을까? 다니엘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알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딱 있고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에게 오는 이 눈에 보여지는 건 왕의 음식과 왕의 먹는 포도주로 왔지만 이것이 주는 영향, 이것이 주는 이 가치들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아, 나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내 중심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한 거예요. 뜻을. 그 뜻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그래서 왕이 먹으라고 했던 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뜻을 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 저거 해야지, 이런 어떤 우리의 단순한 결심이나 어떤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별한 이후에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뜻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더 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정은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환관장에도 있을 수 없는 결정이죠. 왜요? 누구의 명령이었으니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왕이 그것도 콕 집어서 이거 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왕이 지정하여서까지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른, 아마 많이 잡혀갔겠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 너희들이 초췌해져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말한 어떤 이야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쉽고 간단하고 편한 일이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때로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 위험한 일이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뭐를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이, 아,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뭐 할까요, 그러면? 잘리죠. 잘릴 수 있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뜻을 정해서 산다라는 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권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가 우리가 뜻을 정하는 데 아주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근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중심 안에 있으니까 이걸 통해 나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왕보다 하나님 그분이 더 자기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두렵고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돕고 지키고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 말씀 또 볼까요? 1장 9절.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해서 뜻을 정했어요. 먹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일하시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드러나시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 과연 정말 날 이렇게 해주실까? 하나님 정말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 정말 이 문제보다 더 뛰어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책임지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늘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우리 삶을 옮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주 악순환인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서 뜻을 정하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이 아주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들 통해서 먹고 누리고 왕의 명령대로 따라가면 왕 앞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오히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뜻을 정해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면 너 그거 거절하면 이 방식대로 안 하면 너는 죽을 수 있어. 너는 망할 거야. 이것대로 안 하면 너는 어렵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두려움을 거절하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살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맛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계속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 그렇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아니, 16절은 그 위에 말씀이죠.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결과적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먹지 않고도 그것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전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합니까? 열흘 동안 우리를 좀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열흘 동안 해서 내가 더 좋은지, 쟤네들이 더 좋은지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단 이 문제 처리하느냐고 때로는 우리가 삶이 복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고 때론 무엇인가를 위태롭게 될 만한 때론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뭔가를 거절하고 끊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다니엘도 살리고 환관장도 살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뜻을 정하는 것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세상과 맞닿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잠언 말씀해 보면 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쓸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될 거야. 하지만 막상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되지 않죠.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연거푸 터집니다. 복잡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뜻을 정해서 지혜를 사용해서 먹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누구 앞에 갑니까? 3년의 때가 지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갑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여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그들과 함께 상의하고 왕이 그들에게 예물을 내리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소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리라.
아멘. 결과적으로 3년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나온 결과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갖고 있었던 한계이기 때문에 10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에 있는 다른